시간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계속 보시입니다. 야고보 4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 같이 천천히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사업이 어디로부터 같은 이유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혜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열렸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뢰와 공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야고보서 3장 끝부분을 봤습니다. 후반부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것이 두 가지의 지혜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땅의 것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또 마귀적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지혜의 특성이 있는데 세상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열매 또한 무질서하고 악한 열매를 맺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혜가 있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데 이 지혜는 성령의 열매가 있듯이 지혜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근인과 진실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 열매 또한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과 어느 면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야 되는데 오늘 6절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이 1절부터 10절 말씀 속에서도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는 세상의 그 지혜를 갖고 사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의 지혜에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3장 후반절에 있는 16절에 그 다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다툼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단어 의미 속에서는 비열한 본성, 이기적인 야망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나 자기 편의 특권과 이익만 추구하는 태도. 근데 이것 때문에 뭘 만듭니까? 당파심을 만들고 불화를 일으키는데 이 바울은 당파심이나 불화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이 다툼이라는 단어에 그 비열한 본성과 이기적인 야망이 있는 그런 의미로 썼던 것입니다. 이 야고보를 읽는 수신자들 가운데 자신의 그런 이기적인 욕망과 열정 그리고 야망에 빠져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편을 만들고 당을 짓는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그런 자들에 더불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성숙하냐? 그런데 믿음이 있고 성숙한데 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갖고서 그 욕정과 열정을 갖고서 그런 당파를 만드냐? 그건 성숙한 믿음이 아니다. 알려주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 싸움과 다툼, 이 두 가지 단어를 동요에 가깝게 사용하는데 그 당시 개인적인 집단이나 분쟁이나 불화를 지적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읽는 수신자들로 하여금 이 불화의 진원지가 어디냐? 불화의 진원지가 어디냐? 싸우는 것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단어가 뭐예요? 정욕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욕이라는 단어가 1절, 2절, 3절, 4절 다 등장하는데 2절에는 그 단어를 욕심이라는 거로 대치했고 또 4절에는 간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는 말은 바로 이런 정욕에서 출발돼서 결과적으로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욕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바울사도는 디도서 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우리 역시도 정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을 가져왔던 마음이고 신약에서는 바로 아버지, 떠나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탕자의 마음들, 이 모든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하면서 신앙에 좀 열심히 하고 또 충만해지면은 아마 이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없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는 저희 고모가 유일하게 시골이었어요. 저는 도해지 사는데, 대전 사는데 시골에 가서 지내면은 시골 풍경을 느끼는데 이 부엌 들어가다가 왼쪽에는 나무를 싸놓고 좀 더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아궁이 떼는 데가 있고 그죠? 옛날 시골이라 그렇죠? 근데 이제 부엌 들어간 입구에 보면은 구정물통이라고 있어. 근데 그 구정물통에 음식 찌꺼기 싸마고 뭐 쌀뜨물 붓고 막 그래서 그 구정물들이 쌓이면은 소 염을 줄 때 그걸 떠갖고 이제 이렇게 섞어서 주더라고요. 근데 구정물이 거기는 맑아요. 맑게. 근데 발로 툭 치거나 이렇게 져서 보면은 밑에 있는 거 다 올라오죠. 그죠? 맑은 것 같지만 맑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도 이 정욕이라는 게, 육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를 자극하면은 가라앉아 있지만 그것들이 다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속의 욕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욕망이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면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그래서 이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 그런 제목을 삼았는데 욕망이 이렇게 강해 지배하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 그 말씀을 좀 나누면서 오늘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자, 욕망이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첫 번째 보니까 관계 속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먼저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관계 속에서 다툼이 가져오는데 1절에 보니까 서로 다투는 그 이유를 욕망을 정욕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다투죠. 가까이는 가족, 또 아내와 남편, 이웃 간에, 형제 간에,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많이 다툽니다. 이 다툼의 원인이 잘 살펴보면 뭐가 있어요? 자기 욕망이 거기 있습니다. 이 욕망의 관계 속에서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자신이 높아지려는 욕망과 교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투는 걸 잘 보세요. 내가 너를 지배해야겠다, 그런 욕망, 내지는 내가 높아지겠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주장하고 싶고 그런 욕망 때문에, 또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이 교만과 그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서로 다투는데 무슨 다툼이었죠? 누가 더 큰 자냐. 나중에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누가 좌우로 앉게 되느냐. 하다못해 치맛바람이 나갖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아니십시오. 이것을 듣는 제자들은 굉장히 울분 속에서 서로 다툽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도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유오디가 순두계란 여인이 있었는데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지만은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해서 그들이 다툽니다. 근데 그 다툼의 내면에 뭡니까? 욕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다툼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가 완전해질 수는 없죠. 서로 다툰 일이 있습니다. 그 다툼의 주된 원인이 바로 그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욕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우리 내재되어 있는 욕망, 이것을 다스리지 못할 때는 우리 관계 속에서 싸우는 종욕으로 다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2장 3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지옷이 아니에요. 시옷이지. 낮게 여기라. 더 우대해주고 경고해주라. 그래서 욕망이 우리를 다스릴 때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 다툼이 나타난다. 일러주고 있어요. 저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또 이웃 관계 속에서 또 가족 관계 속에서 은근히 이런 다툼이 조짐이 보인다면 1차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이기심이 발동하는가? 아, 내가 교만이 작동하는가? 내 마음에 있는 욕정이 뭔가? 그것이 먼저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때 분명히 그 다툼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욕망이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기도해도 육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답 없는 기도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욕망은 기도의 응답을 막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면 그런 관계 속에 다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응답이 막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정욕은 바로 하나님과 불화하는 것이고 쾌락에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불성실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기도의 관계에 응답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하겠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정욕, 쾌락 이상의 의미인 이 술 취함과 방종을 더 기쁘게 여기는 것이라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욕이 적인 것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 가지 버전으로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입니다. 그들이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가 쉽이 아니에요. 벨리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해를 생각한지라. 자, 현대인의 성경은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정에 빠져서는 하나님과 관계의 응답이 있을 수 없죠. 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는 땅의 것,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것이다 말씀드렸죠. 이 세상적인 것, 땅의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않는다고 얘기는 일절의 쾌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야를 얻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욕망으로 가득 찬 기도는 아무리 오래 기도한다 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 얻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육체의 욕망, 자기네 대를 하나님의 신으로, 자기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세상적인 것,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 결과물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인가? 물론 처음에 신앙할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두 필요하고 인간적인 필요와 욕구를 구합니다. 제가 학생 시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하면 학생들이 쭉 이 그 강대상 안에 내려와서 동그랗게 앉아서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지금은 학생 시절 그런 게 없죠. 우리 때만 해도 참 기도가 좀 그랬어요. 열심히. 근데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 기도가 들리잖아. 우리 한 친구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번 주말에 극장표 2장만 오락해 주십시오. 학창시절, 그죠? 불쌍하는 것 좀 좋죠. 이 정욕적으로, 그런 필요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했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성경을 알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 욕심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게 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정욕적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욕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하더라도 성경적 지식을 안다 하더라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내면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욕망에 따라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는다 말합니다.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오랜 시간 기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응답할 때도 있었지만 응답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였는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내 욕심을 잔뜩 내열해 놓고서 그걸 맞춰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라 성경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 속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모든 자기가 먼저 자신의 욕망이 먼저예요. 그 욕망은 기도의 응답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34편에 보니까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의로운 자의 기도다 일러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심에 기울이신다. 의인이 부르심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또 진실하고 참되게 구하는 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낭망치 말고 늘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거기에 바리새인과 세인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지마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떠한다고요? 들으신다. 그래서 이 욕망으로 구하는 것, 정욕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듣지 않은 기도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욕망이 우리 속에서 자라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어떤 결과다? 첫 번째가 관계의 다툼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막힌다. 세 번째는 그 욕망은 세상과 친구가 되게 된다면 누가 친구가 돼? 세상과.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야고보서 보면은 세상과 하나님 그리고 법과 원수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역을 가리키고 사람이 세상과 법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관계를 맺는다 그런 의미예요. 이 야고보서 이렇게 수사학적인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를 듣는 그들이 세상과 너희들이 법됨을 대고 있다라고 지적함으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쾌락, 정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세상적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세상과 짝한 것이고 쾌락과 정욕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다. 세상적 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즉 세상과 겉대고자 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대고자 하는 자는 잘 보세요. 여기 문법을 보니까 대고자 하는 자는 이 그 헬라의 의미 속에서 뭐뭐할 작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과거에서 내가 무엇하려고 계획한 자가 정해진 계획대로 것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고자 하는 자는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고 계획한 자가 정해진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법대로 그렇게 되고자 한 자는 스스로가 그렇게 계획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이루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충스러운 자들이 저들의 계획된 목적에 따라서 고의적으로 세상과 짝했다고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 얘기는 스스로 덧대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덧대고자 하고 세상과 짝해서 세상과 친구돼서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게 내가 했다는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그 욕망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친구가 되게 한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서 가늠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 같다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런 가늠의 표현 많이 쓰고 있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가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이라면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 살도록 합니다. 뭐가? 우리 속의 욕망이. 그래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어떤 거죠? 그 가치관이 세상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다 감출 수 없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 삶의 모습이나 말이 삶의 어디서 나와요? 얼굴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얼굴. 우리 속에 내면에 있는 영의 모습들이 표현되는 것이 얼굴이에요. 얼굴은 순수한 한국말이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짝하고 세상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출 수 없이 뭐가 나타나? 얼굴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말에서. 그래서 나이 40이면 그 얼굴에 책임지라 그런 말들이 그가 어떤 가치관과 삶을 갖고 살아가냐가 다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는 지 오래됐다 하더라도 정말 거듭난 삶 속에서 그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욕망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 여전히 말과 행동과 얼굴 속에서 그것이 감출 수 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요?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구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친구라.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늘 주와 더불어 동행하고 주와 더불어 함께 벗삼고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눈을 좌우로 돌려서 세상의 지배,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 바로 이런 세상의 곧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관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6절 말씀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너희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감사하죠.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알 수 있는 은혜들을 붙들고서 더 큰 은혜가 우리 삶의 가운데 경험되지고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느껴지고 또 그것이 입으로 고백되어지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경험될 때 내 속에 차고 넘치는 감격과 찬양들이 솟아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즐겨 쓰시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그것이 뭐냐면 더욱이라는 단어예요. 더욱. 그래서 제가 컴퓨터 성경에 이 더욱이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됐나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됐는데 성경에 133회가 등장됐어요. 자, 몇 군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장에 우리가 사무엘에서 지금 큐티하고 있는 부분에 2장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사람의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네. 말하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사람들이 더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나니라. 고린도 12장입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가 뭘까요? 그래서 13장에 그 은사가 뭐죠? 사랑. 13장 사랑 있잖아. 더 큰 은사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15장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에 대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 헛된 줄 압니다.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더욱 사랑하고 더욱 큰 은사를 사랑하고 더욱 주에 대해 힘쓰고 더욱 은총을 받고 더욱 마음을 지키는 것. 또 한 단어가 있는데 또 한 단어는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 항상. 그건 207번 나옵니다. 잠언에도 동일하게 23장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인들의 보고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얘기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찔끔찔끔이 아니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 같을 것이라. 네. 항상 이런 인도 있으면 좋겠죠. 사도행전 2장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항상 기도하더니.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4장에 말한 것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시집하며 기도하라. 그죠?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하면서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항상이라는 개념을 잘 보면 이거는 시간성의 용어예요. 뭐라고요? 시간성. 그리고 더욱이라는 것은 질적인 등급이에요. 지금보다 더 나은 질적인 등급. 더욱.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항상 그리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충성이란 단어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충성이란 단어가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말로써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한문적인 용어겠지만 충성은 시간적인 용어로 보면 그때만 하고 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시간적 용어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욱이 이런 질적인 등급이라면 충성 역시도 점차적으로 그죠? 시간에 관계없이 시간을 초월해서 끝까지 이루어야 되는 것. 점점 더 확장돼 이루어야 되는 것. 그것이 충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더욱과 항상을 묶어내면 어떤 단어를 만들 수 있냐? 충성이라는 걸 만들어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 지혜, 욕망에 따라서 이것을 이루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로부터는 지혜를 갖고서 이것 갖고서 더 큰 은사를 삼아야 매물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뭘 만들어내는지를 깨우치고 그 만들어내는 삶의 열매가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위해서는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뭐라 하는 얘기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로부터는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를 붙들고서 육정의 정욕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는 자의 자격이 뭐에 있다는 얘기요? 겸손함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7절, 8절은 다음 주에도 연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에 어려운 순간에 뭘 입어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고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시련 속에서 찾아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시련 속에 찾아온다.
시련 속에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 삶들이 나는 참 형통하지 않고 우여곡절이 많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곡선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걸 발견하길 바랍니다. 땅을 치는 바닥까지 내려가면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은혜를 주어줘요. 자, 은혜를 입은 노아는 홍수 속에서, 그죠? 홍수 속에서, 그런 가뭄의 한복판 속에서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룻과 나오미 속에서, 룻의 룻은 시므의 따르는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 입은 자가 됐고 또 그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학대 속에서 팔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날 때 이를테면 요셉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고 누처럼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거나 노아처럼 세계적인 위기에 봉착했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기대할 때 우리는 아무리 내 삶의 자리가 혹독한 시련의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은혜는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말합니다. 이미 다양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은혜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누구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앤드류 모레이라는 사람은 겸손하는 책에서 자신이 겸손을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겸손은 내가 정말로 어떤 상황에 처하냐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봉병과 위기와 또 모진 수모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부담이 여기는 거 받아보면 어떡하죠? 열받죠. 얼굴에서 분만 터져서 얼굴을 끌고 가고 그냥 예수님들 뒷전이고 입에서 막 그죠? 육두문자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그거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게 날 다루시는 오늘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수치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앤드류 모레이가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이야기는 잠언 3장 34절을 야고보 사도가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언 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이 교만이 잠언 3장 34절은 거만으로 언급됐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말씀하시는데 교만을 정의하면 뭡니까? 남을 비웃거나 없인 여겨서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난 너보다 나아요. 교만이란 자신 만만하고 머리를 치켜드는 거예요. 남을 낮잡아보는 그런 행위입니다. 머리를 치켜들면 목이 쓰죠. 이게 교만한 거죠. 목이 뻣뻣하고. 그러나 겸손은 아까 앤드류 머레이도 그 정의했던 것처럼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면서 영적인 통회를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삶의 수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영적인 통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잠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인정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교만한 자와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자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세상과 하나님과 그죠? 세상과 것과 이렇게 원수들과 이렇게 비교했듯이 여기서도 그것을 교만과 겸손을 비교하면서 이 야고보 서신을 읽는 신자들이 교회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자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순종하는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계속 강조하는 믿음이 있느냐? 행위를 보여라.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일려주는 것이 바로 뭐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더 큰 은사를 삼아야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들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얘기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교만한 자 되지 말고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아니 교만은 은혜를 가로막는 가시와 같은 겁니다. 국가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가정도 나는 은혜할 것이 다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가로막고 차단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교만했어요. 교만에서 한 것이 뭐냐면은 인구조사였어요. 내가 이렇게 평정을 누리고 있는 이 태평성대에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조사였어요. 하나님이 그거 굉장히 싫어해서 측근들도 그거 하지 맙시다 그랬는데 결국 그거에서 어떡합니까?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교만은 은혜를 무너뜨립니다. 교만은 성공을 무너뜨리고 행복을 무너뜨립니다. 돈, 많이 배운 거, 성공한 거 그것이 다 뭘로 망가지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이 읽어줍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 임하는 은혜도 받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은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험됐으니까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바라보기만 할 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깨닫는 것도 교만한 자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 구경꾼이 있는가 하면은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는 깨우쳐지고 그것이 내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내 마음에 안착돼서 그것이 깨닫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함과 토해냄을 통해서 다시금 감사와 감격이 나타나는데 그냥 구경만 하면은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스코틀랜드 유명한 설교자인 어스킨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스칼렛이라는 여성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여성은 다음 주일도 어스킨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이 스칼렛이 목사님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왜 제가 은혜를 못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간단 심플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 예수 앞에서 예배자로서 은혜를 받았고 오늘은 나를 만나서 내 설교를 들려야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겁니다. 간단하죠? 교만은 들려지는 말씀을 막고 축복도 막고 성공도 막고 은혜도 가로막는 가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을 물리쳐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작곡가 요한 세바스찬 바 자기 생전에 1100곡 이상을 작곡한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그가 죽기 몇 달 전까지도 실명의 상태 속에서도 악보가 보이지 않아도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마지막 이 코랄 그 끝으로 그 눈을 감았는데 그 마지막 끝곡이 주여 당신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 코랄을 쓰면서 죽었어요. 네, 이 음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은 경건한 음악에 함께 하신다. 이런 명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 1100여 곡이 남는 그런 작품 끝에 자기의 이 시그니처, 이니셜을 남겼는데 항상 S, G, D라는 설명을 남겼어요. S, G, D. 이게 뭐냐면은 Soli Gloria Deo.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걸 SGD라는 이라는 정신과 신앙의 삶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이 그 누구를 그를 쓰러뜨릴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회복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면 하나님 한번 손들고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회복은 순식간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무엘상 보면서 사울의 블레셋과의 전투를 보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들은 칼을 빼지 않아도 승리의 여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올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적 지혜를 살아간다는 말은 바로 이 욕정,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은혜를 위해서 겸손한 삶이고, 이제 다음 주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10절에 주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삶이 이 세상적 지혜가 아닌 이렇도 지혜를 가지고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삶을 통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겸손한 것이 곧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보상이고 하늘에는 최고의 영광임을 기억하고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붙들고 하나님께 겸손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